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5일 수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로마서와 구약 레위기입니다.
2장.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당신이 누구이든지 간에 변명할 구실이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점을 두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든지 당신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남을 심판하는 당신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당신도 그들과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 당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당신을 회개시키려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그 크신 자비와 관용과 인내를 업신여깁니까? 당신은 고집이 세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자신이 받을 벌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드러나는 날에 그 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일에 따라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꾸준히 선한 일을 하면서 영광과 명예와 불멸의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삶을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을 좇으며 진리를 마다하고 악을 따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벌이 내릴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내리실 터인데 먼저 유대 사람에게 그 다음으로 이방 사람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명예와 평화를 내리실 터인데 먼저 유대 사람에게 다음으로 이방 사람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못한 채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 있으면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사람은 율법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하고 판결을 내려주실 사람은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율법을 모를지라도 본성에 따라 율법이 명하는 것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 자신이 율법이 됩니다. 그들은 율법이 명하는 것과 꼭 같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마음속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심 또한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때로는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때로는 옳은 일을 하였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비밀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일어날 터인데 제가 전하는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심판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내세우는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옳고 그런 것을 가릴 줄 안다고 자신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의 빛이며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확신합니다. 율법의 모든 지식과 진리의 근본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당신이 남을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당신은 도둑질합니까? 사람들에게 간음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당신이 간음죄를 짓습니까? 우상을 미워하는 당신이 성전에 있는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당신이 바로 그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그것은 너희 유대 사람들 때문에 이방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당신이 율법을 지키면 당신이 받은 할례가 유익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율법을 어기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할례 받은 사람이나 다름없이 보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문서로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있으며 할례를 받으면서도 율법을 어깁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방 사람으로 태어나 할례를 받지 않았으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당신을 정죄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겉으로 몸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속마음이 유대 사람인 사람이 참 유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할례도 단순히 율법에 적힌 문자에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rame, but wholly lean on Jesus' name.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His oath, his covenant, his blood support me in the whelming flood. When all around my soul gives way, he then is all my hope and stay.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When he shall come with trumpet sound, oh, may I then in him be found, dressed in his righteousness alone, faultless to stand before the throne.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레위기 제1장.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점여 놓으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점인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벌려놓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바치는 제물이 가축대 곧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서 제물을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제물을 주 앞 곧 제단 북쪽에서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고기를 점이고 그 머리와 기름기를 베어 놓으면 제사장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것을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벌려 놓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다가 모두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이 날짐승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그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가운데서 골라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날짐승을 받아서 제단으로 가져가고 그 목을 비틀어서 머리를 자르고 그 머리는 제단에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으로 흘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제물의 멱통과 그 안에 있는 오물을 떼어내서 제단 동쪽에 있는 잿더미에 버려야 한다. 그가 두 날개를 잡고 그 새의 몸을 찢어서 두 동강이 나지 않을 정도로 벌려놓으면 제사장은 그것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얹어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활동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이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연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화가 나 있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이미 저녁때가 다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믿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천명으로 늘어났다. 다음날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 선생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하여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우고 물었다. 당신들은 무슨 능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쳤소?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와 장로이신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우리를 불러 따져 묻는 것이 다리를 못 쓰던 이 사람에게 베푼 선한 일과 또 그가 어떻게 하여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밖에는 하늘 아래 그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평상시 어느라고 말재주가 없던 이 두 사도는 예수께서 평상시 말씀하셨던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마가복음 13장 11절 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조차도 감당치 못할 구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거침없이 선포합니다. 이제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하는 사도들을 잡아들여서 두 번에 걸친 심문을 하게 되고 사도들이 잠시라도 놓이게 되자 교회는 이 핍박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더욱 담대케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핍박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교회의 구성원들은 점점 왕성해가는 예루살렘의 진리의 확산은 어떤 인위적인 박해라도 하나님의 뜻인 복음의 확산을 막을 수 없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4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증거는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어 안전뱅이에 고침받은 이적을 신기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적의 역사가 사람의 경건이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름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잠자코 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2절에 그런 것처럼 당시까지 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움직이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들의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 사도들을 가만둘 리가 없었습니다. 사실 부활을 인정하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자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선언하는 사도들의 증거가 거슬렸고 여기 함께 동조했던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제사장 집단들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두 사도들을 잡았으나 밤이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의 법률상 신문하지 못하고 날이 밝도록까지 가두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다른 한편으로 격려하시는 모습을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끄러운 혼란의 시기에도 5천명이라는 엄청난 수가 하나님의 교회에 더해지는 복을 핍박받는 사도들에게 용기와 기쁨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증거하는 복음은 더욱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능력 있게 증거되고 또 많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과 고통은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고 인간의 알량한 수완을 버리게 함으로써 십자가와 진리에 더 큰 확신을 갖게 하고 그만큼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가 확산되는 것처럼 어둠의 세력들도 힘을 모으는 것을 봅니다. 사두개인을 비롯한 성전의 실세들은 자신들의 힘보다는 비록 믿음은 갖지 않지만 당시에 또 다른 권력의 앞잡이들인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고 여기에 자신들이 문중이 다 참여하여 알터니 같은 사도들을 제거하려는 일에 모든 수완을 다 동원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와 원로들은 사도들에게 신문을 시작하기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7절에 다그칩니다. 이 질문에는 성전을 사용하고 관리할 권한이 바로 사두개인들로 이루어진 제사장들인 자신들의 권한이었고 이를 승인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성전을 주신 목적은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죄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제사하는 것으로 주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주셨고 성전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19절 같은 경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것처럼 주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도 잘못 사용되는 성전을 보시면서 헛된 책망을 하신 바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요한복음 2장 16절에 꾸짖으셨고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주님께 성전의 관리자들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어쩌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는 질문이 예수께 드렸던 그 질문과 이렇게 같은 것도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9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조건에서도 증거될 복음은 예수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도뿐입니다. 이미 두 사도들은 성령에 충만하여 마치 구약 성경의 도단성에 자신을 둘러싼 아람 군대 앞에서도 하늘의 천군 천사를 의지하는 엘리사처럼 열왕기하 6장 14절에 17절의 내용인데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조금도 거리낌이나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9절인데요. 우리가 당신들처럼 잘못된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걸어보지도 못하고 앉은 상태로 구걸하며 살던 가련한 인생에게 영원한 자유를 찾아준 착한 일에 대해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구원을 끼쳤느냐고 묻는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사도들 말하고 있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0절에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도를 로마의 사형도구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그토록 그리스도의 오심을 열망하고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의 나라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그 오신 메시아를 죽인 것이라는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1절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오신 그리스도는 오히려 그것을 대망하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온 인류의 희망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되신 이름이 평생을 앉아서 구걸하던 가련한 이 사람을 건강하게 치료하여 당신들이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함께 서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의 증인이 바로 이 사람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오늘 마지막 말씀이 증거하는 모든 말씀의 열쇠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10절입니다. 이 말씀 역시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는 비수와 같이 저들의 가슴을 찌르는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를 비롯한 율법과 여러 선자들을 이어받아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도들의 증거를 듣는다면 그리스도를 저들이 죽여버리고 자신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구상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저들에게 이제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헛일이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선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하는 12절 말씀이죠. 이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독선이 심하다고 불평합니다. 어쩌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만을 외치면 역시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늘도 여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이름,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사주신 이름, 장차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실 영광의 이름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에 대해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좋아하시던 것을 지금도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나이가 들고 환경이 바뀌면 취향도 바뀝니다. 이런 사람의 기준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리라고 자신들의 기호에 하나님을 맞추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2000년 전의 구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가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건진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I have the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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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I have the joy, joy, joy.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I have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I have the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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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down in my heart.
이집트로 피난한 주님의 가족.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두 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Where? Down in my heart. I have the love of Jesus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to stay.
동방 박사들이 예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를 보러 갔지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지나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지요. 헤롯이 그들에게 예수가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했답니다. 헤롯은 그 박사들이 자기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을 알고 매우 화가 났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알려주신 대로 다른 길을 택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헤롯은 너무 화가 나서 어린 아기들을 모두 죽이기로 했어요. 그러면 예수도 죽일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헤롯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헤롯이 엄청나게 많은 남자 아기들을 죽였지만 예수를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다른 길을 택하여 가라고 말씀하신 후 한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어요. 그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날 밤 당장 떠나야 했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고 할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러 있어야 했어요. 그 천사는 요셉에게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남자 아기를 죽일 때 하나님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예수를 지켜주셨어요. 헤롯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헤롯이 죽었다고 알려주실 때까지 이집트에서 마리아와 예수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헤롯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나사렛으로 가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예수는 자랐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And I'm so happy, so very happy. I have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주와 같이 기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잠언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읽으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잠언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처음 보면서 제게 든 생각은 아들에게 지혜를 갖추라고 거듭거듭 강조하는 아버지가 왜 갑자기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당연한 순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미 배운 바와 같이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음은 물론이고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참된 지혜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지니고 있는 가치는 하나님이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셨고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3장 19절에서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만난 두 단어 지혜와 명철을 함께 언급합니다. 19절 말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니신 지혜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땅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유지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지니신 지혜는 너무 크고 완벽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 무한한 지혜 가운데 일부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브루스 월트키가 그의 주석서에서 잘 설명한 것처럼 절제, 바른 판단, 분별력, 세밀한 계획, 최선의 노력, 인내를 비롯하여 잠언이 가르치는 모든 미덕을 포함한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광범위한 지혜에 기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통해 깊은 바다를 갈라 땅에 기초를 놓고 하늘을 견고히 세우시고 구름으로 땅에 이슬을 내리게 하시는 창조의 경이로움을 이루셨습니다. 그토록 놀랍게 창조에 작용한 하나님의 지혜는 각 사람의 삶에서 작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지혜는 그것을 찾는 자의 삶에서 큰 일들을 이룰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땅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신 후 그것에 생명의 물을 주십니다. 봄비 속에 변함없이 움터서 자라는 생명은 그저 경이롭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기적으로 땅에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방법은 비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슬이 있죠. 특히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슬이라는 방법을 통해 식물에 물이 공급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크게 감탄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의 땅, 그러니까 지중해 지역의 지도를 옆에 놓거나 마음에 그리면서 읽으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지중해 동쪽 끝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볼 때는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바다의 습기를 가져와서 많은 이슬을 맺히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건조한 지역에 비마저 거의 오지 않을 때 이 습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주와 지구와 해양의 방대함과 질서정연함을 보면서 느끼는 반응이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이 흥미롭습니다. 세계를 구성하는 하늘과 땅과 바다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혜, 명철, 지식으로 견고하게 세운 집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고대인들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는 숭배의 대상이 되기 쉬웠을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지구 각지에 흩어져 사는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상들로부터 들은 막연한 지식과 이미지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자신들의 종교로 대체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예배받기를 원하시며 피조물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직접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침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전해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달리 종교와 철학은 사람들이 신을 찾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종교를 만들 때 가장 원시적인 방법은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가 발전하는 가운데 인간적인 문화와 물질적인 풍요에 안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모세의 인도에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가장 큰 문제는 그곳에 터를 잡고 살던 사람들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자리 잡고 살던 사람들이 워낙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땅을 유대인들에게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는 것처럼 보이는 종교, 멋지고 세련되어 보이는 문명은 예나 지금이나 나약한 인간이 거부하기 힘듭니다. 우상 숭배 문제는 문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즉 유대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부터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시계를 많이 뒤로 돌려서 부푼 꿈을 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던 당시로 가보겠습니다. 모세는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다음과 같이 간곡하게 당부했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네, 이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주의를 주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미리 경고했음에도 결국 유다는 우상 숭배로 인해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전하던 메시지 가운데 일부를 예레미야서 10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 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 즉 이스라엘의 몫은 이같지 아니하리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요 즉 포위된 성읍에 사는 자들아,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체, 사람이 구안하여 만든 형상, 사람의 지혜로 구축한 제도나 학문, 그 어떤 것이든 우상으로 삼으면 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유지시키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구원의 길을 따라갑시다.
인생 길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도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리에 선 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이 씨앗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 또한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저희가 항상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